오늘은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매일 성경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도피성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사람이 보복을 피해서 머무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또 우발적으로 비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만 이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을 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 아기를 가지고 또한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즉이 동해 동형법에 따라서 반드시 죽음으로써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을 한 경우에는 보복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부지 중에 또 비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아기가 없이 또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그러니까 이 구절에 따르면 이 구절의 조건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또 기회를 엿봄이 없이 그러니까 이런 비고의적인 상황에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이 살인에 대한 보복은 관습이었습니다.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살해를 당한 그 희생자의 친족이 가족을 위해서 대신 보복하는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그 희생자의 친족이 가족을 위해 보복하는 것이 가족으로서, 친족으로서 의무로 여겨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보복과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눈에는 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에는 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복을 허용하면 그 사회 공동체에 더욱더 혼란과 악순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한 가지 규칙을 부과하셨습니다. 복수에 대한 관습을 다소 완화시키는 규칙을 부과하셨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살인과 비고의적인 살인을 구분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이 살인이라는 동일한 결과라고 할지라도 그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동기와 원인이 비고의적이라면 도피성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관건은 이 고의성과 비고의성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겠죠. 왜냐하면 또 다른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면 뭐 과학수사 혹은 첨단수사라고 해서 이러한 고의성과 비고의성의 여부가 어느 정도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했겠지만 당시에는 뭐 이러한 수사기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 나름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24절을 함께 보시면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중은 그 일반적인 모든 회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이 사건 판결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몇몇 회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규례대로 이 살인 사건을 판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살인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이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이 증인은 한 명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이거는 그 율법에도 명시된 내용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성경에서는 최소 두 명 혹은 세 명 이상을 증인의 수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동체가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첫 번째는 일대일로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꾸짖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두 번째 절차로 한두 명을 더 데려가서 총 두세 명이 권면하여서 그 죄를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을 인정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로 살인사건이 고의적이냐 비고의적이냐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비고의적으로 판결이 난 경우에는 25절의 말씀처럼 해야 됩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도피성의 혜택을 입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 이하, 그러니까 26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이 도피성 안에서의 이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피성에서의 규칙은 절대로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을 때에만 도피성의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도피성을 나갔습니다. 만약에 도피성을 나갔다가 그 살인자가 보복하는 자를 만나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보복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러니까 절대로 도피성 밖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도피성이 이 보복한 자를 피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피난처의 역할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옥과도 같은, 일종의 감옥과도 같은 역할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보복자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는 있었지만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자유는 박탈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이 도피성의 규칙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비로소 자기 고향이나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반드시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 살인자, 그 비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살인자가 받아야 하는 이 죽음이라는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거나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유보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사역, 대속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을 대신한 죽음, 즉 대속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피에 의해서만 속함을 받는다라는 원리를 창세기에서는 제시하고 있는데 이 원리에 따라서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도피성에 피해 있는 그 사람을 대신한 피 흘림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도피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메시지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선명하게 나타내주는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한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결과물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이른바와 같이 친히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도피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도피성의 규칙입니다. 이 세 번째 규칙은 고의적으로든 비고의적인 살인자든 속전을 받을 수 없다. 즉 이 돈으로 죄를 속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31절과 32절의 내용입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물론입니다.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속전을 받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결코 돈으로 대속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에 있다 보면은 대제사장이 죽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혹은 중간에 자기 친족이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돈으로 일처리를 하려는 시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자유를 얻겠다라는 시도이겠죠. 하지만 대제사장의 이 죽음 전에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 외에는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대제사장의 죽음 이외에는 다른 대속의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고의적인 동기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어떤 규례로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인간의 행위, 밖으로 보이는 인간의 행위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 마음의 태도까지도 깊숙이 관찰하셔서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 살인죄가 비고의적인 동기라고 한다면 도피성 혜택을 입게 하시고 또 반대로 우리가 인간이 봤을 때 밖으로 보이는 결과물이 아무리 좋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이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일부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 말씀을 하실 때 구약 성경에서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살인을 정의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살인과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더 나아가 이 살인의 동기가 되는 그 마음까지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살인, 즉 형제에 대한 분노, 또 형제에 대한 좋지 않는 마음의 태도, 또 입술로 형제를 욕보이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살인,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그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35장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그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처소, 즉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의하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바로 성도인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마음의 상태, 성도의 마음의 동기, 태도까지도 주목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형제에 대한 분노도 살인이다. 이렇게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없이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또 형제에 대한 미움의 순간들,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든 밖으로 표출되지 않든 이러한 순간들을 오늘도 수없이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활력을 주시는 성령께서 이 순간순간 이 고비고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의 태도까지도 주목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주목하고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마음과 태도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이웃과 동역자들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